위로부터 또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4장의 35절,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일 날, 수요 저녁에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죠.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그 말씀 35절부터 41절의 말씀을 좀 택하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35절부터 41절까지 쭉 읽어나가시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러니까 난항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귀한 진리를 오늘 저희들이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 기타 레슨들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7명 가르쳐 주시는 형제님까지 해서 다 7명인가요? 지난번에 이렇게 웹페이지 보니까 7명이 멋있게 기타 하나씩 다 들고, 뭔가 다된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성탄절 특별 예배 때, 그때 뭔가 7명의 기타 맨앤 워먼, 뭔가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좋고요. 그런데 제가 왜그 얘기를 하냐면요. 기타 레슨을 이제 받잖아요. 제가 근데 기타 레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만약에 이제, 혹시 우리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저 기타 전혀 모르시는 분? 그럼 제가 잠깐. 자, 제가 이제 만약에, 기타를 가르친다.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코드 C를 알죠?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죠? 자,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기타를 보면은 6개 줄이 있잖아요. 6개 줄이 있는데 도미솔도 그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한꺼번에 다 잡고 드르릉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의 코드가 됩니다. 그게 이제 C라는 거예요. 도미솔도 그게 C잖아요. C. 예, 아셨죠? 이제 도미솔도 C. 예. 어떻게 됐어요? 안 되죠? 왜안 될까요?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제가 말했지만 정말 필요한 건 뭐죠? 본인이 실제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당연한 일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은 진리가 적용이 돼요. 생명이 우리에게 옵니다.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온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진리가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 연습을 하도록 만드세요. 그런 거 겪어보신 분. 말씀이 있었으면은 연습을 하게 되신 분. 예,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그 기대감을 가지시는 게참 중요해요. 이 말씀은 그저 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알게 되면, 정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실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세요.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35절에 시작되는 말씀이 뭐죠?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그냥 쉽게 지나칠 말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그날 무슨 날입니까? 그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을 보니까 그 전에 쭉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나오죠. 큰 무리가 모여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가르치셨는데 4장의 그 첫 번째 부분이죠. 가르치셨는데 어떤 그 밭에 그 땅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아주 중요한 가장 좋은 땅은 뭐예요? 부드러운 옥토로 그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땅이다. 우리의 마음이 선한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와서 뿌리가 내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고 우리 인격의 변화가 오고 소망의 변화 오고 믿음의 성장이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 또한 기억될 그런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근데 또 일부러 제자들은 불러가지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 비유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다 진리를 원하면은 좋은데 깨닫기를 원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가득 있는 걸 아시고 더 이상 어떤 그런 진리의 말씀보다는 그냥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들기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간절한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설명을 해주셨죠.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제자들은 신났습니다. 야, 이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레슨을 주셨네. 우리만 따로 부르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잘해주시고 와 그렇구나 이런 거였구나 저 사람들 그런 것도 모를 텐데 가서 내가 탁 가르치면은 아유 진짜 신나겠네 뭐 그런 생각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분명히 생명을 담고 있는 그 씨, 진리의 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것이 싹이 내려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서 힘있게 그 말씀이 그 삶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똑같은 일은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와 같은 그런 실제 상황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제 어떤 그런 실제 연습 속에 들어가는지요. 자,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자,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아,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좀 알고 신나고 그러는데 내일 좀 또 저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또 신나게 나도 한번 좀 얘기 좀 해주고 싶고 또 더 배우고 싶고 그런 거 참 좋은데 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건너가자고 그러세요? 아, 예, 건너가자 하시면 건너가야죠. 이제 순종하는 모습은 있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하는 것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건너가게 됩니다. 앞으로 전개될 일을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전혀 몰랐어요. 우리 자신들 생활 속에서도 같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생각과는 전혀 들어맞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예측하시는 대로 딱딱 맞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세요. 예측 불허하세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들어맞지 않는 어떤 그런 사건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교훈에서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하실 것은 하나님은 나의 삶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생활 속에서 힘있게 역동적으로 일하도록 지금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믿음, 그런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는 성숙한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측하고 내가 기대하는 상황들을 가야 아 평안이야 평안이야 아 주여 감사 감사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드실 때가 있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슨 훈련 시키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41절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백하죠. 뭐라고 합니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죠.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왕이시구나. 그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조금 저희들이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런 예수님을 난항 가운데서도 주목해서 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서 교육시키시는 그런 일이셨어요. 성도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일은요 하나의 귀결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잘 빚어가시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최종 고백은 예수는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는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조금 더 다른 마음 없이 순전하게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잘 교육시켜 나가시는 그런 진행 과정을 한번 보세요. 3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어떤 그런 훈련 과정은요, 여기서 훈련 과정은 바로 인생 난항이었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간, 그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다 어려운 일이 다 예수님이 다 주도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어려운 일은 예수님이 직접 주도하세요. 그래서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그 훈련 장소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 거예요. 자,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말을 기억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만드시지 않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드셔? 아니야.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허락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지는 않으실 분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꼭 그런 거 아니죠. 아주 어려운 그런 사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그 가운데 있도록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신 거 어떠세요? 그런 하나님 싫으세요? 좋으세요? 예, 계속 역사할지어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편하지 못해요. 그냥 평탄하게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우리의 삶의 깊은 고백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직 이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우러나지 않고 있다면 사실은 그 과정에 들어가시는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자, 그런데요, 이런 난항이 누구에게 닥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꼭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잘못해서 그래. 정말 그럴까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큰 무리들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하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니까 가잖아요. 바다 건너 가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그러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지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그와 같은 풍랑 속에 있게 된 거예요. 난항 속에. 난항은 누구에게 닥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잘 피워가시는 그런 놀라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그것이 너무도 힘들다고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세요. 가장 최선, 가장 최고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성도님 어떠세요? 성도님이 어떤 그런 난항을 겪게 된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 그냥 솔직히 영적 날라리처럼 그냥 돌아다니고 말이죠. 아, 몰라 몰라 이러고 돌아댔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에이, 무슨 하나님이 조금만 그냥 이렇게 좀 지내고 그 다음에는 내 생활 그냥 내가 하고 그럴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참 이상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도전이 없을 때 생활은 편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런 참 사랑의 그런 터치가 있고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새롭게 헌신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결단을 내리고 한 걸음 가까이 주님 앞에 걷는 순간 어떤 일이 있어요? 참으로 종종 어려운 사건이 터져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이거 이렇게 순종하는 거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냥 대충 길로 가면 되는데 내가 괜히 이렇게 그 길로 자꾸만 더 주님을 섬기고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고요. 우리가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는 제자들과 같은 고백이 생기는 겁니다. 이분이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시키시는 나의 인생의 전부시오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고백으로 살게 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영원한 시각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는 어떨 때는 참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도 어떨 때는 참 힘들어 보여도 영원한 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이 땅에서 막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을 때 그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편함이, 이 세상의 영광이, 세상의 그런 쾌락이 절대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는 거예요. 난항은 어떤 사람이 겪습니까? 하나님이 취재하시는 그런 난항은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보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도록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심하지 마시고 결코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지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 삶을 봐도 제가 헌신을 더 하려고 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저는 결혼도 못할 뻔했습니다. 그냥 끝날 뻔했어요. 그냥 싱글 때 제 전도사로 이제 제 아내하고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중이었어요. 예, 데이트하는 기간이었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제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으로 고백하고 진짜 뼈가 으스러져도 좋다.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위해 십자가 되신 주님, 이래가지고 다 쏟으면서 살겠다고 하고 열심히 이제 교회 전도사 생활하고 또 신학생으로 또 하고 뭐 몇 가지를 이제 동시에 했어요. 아, 정말 너무 힘든 때가 많았어요. 교회사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신학교를 가려면 1시간 반, 2시간을 걸려가지고 달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밤늦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떨 때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빨간불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요.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경찰이 삐까삐까하고 이렇게 한 번은 쫓아왔는데 그냥 슥 섰어요. 그래서 경찰이 왜 섰냐 했더니 당신이 쫓아오는 걸 보고 섰다. 왜 날 쫓았나 했더니 빨간 불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른다. 네, 그래서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똑바로 신호등 보고 다니라고. 그럼 아이가 나름대로 그렇게 최선을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나 그 하이웨이 그 저쪽에 동부에 I-95가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길이에요. 하이웨이니까 그걸 달리는데 제 앞을 그냥 커다란 나무 둥치가 치고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앞에 커다란 그 철어버스 있죠? 큰 버스가 지나가면서 어떤 그런 저 트럭이 거기서 또 나무 둥치 같은 거를 싣고 가는 것이었는데 이게 떨어뜨린 것 같아요. 잘못 떨어뜨렸는데 그 다음에 버스가 피하다가 한쪽을 밟고 그게 튀어가지고 저한테 날라 들어온 거예요. 그 앞에 이제 운전석을 이제 다 치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약간 제가 살았어요. 약간 살았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죠. 경찰이 와가지고 와, you're a lucky guy. 보통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러면은 95% 정도는 완전히 뭐 죽든지 치명적인 그런 중상을 입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경찰 오기 전에 그 나무가 팍 들어와가지고 돌다가 이렇게 왔는데 약간 저는 살았어요. 이게 탁 꽂혔는데 이렇게 하다는 게. 근데 제가 그때 차를 그 와중에도 예쁘게 잘 세웠어요. 또 이렇게 다 뒤집었어요. 유리창 다 뒤집었고 뭐 나무 저기 하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사실은 그런 말 안 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살기로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또 허락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울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죠. 뭔가 더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더 좀 평탄하게 되고 뭔가 일이 잘 돼야 할 텐데 우리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건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살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제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이거를 지내고요. 그러는 것이죠. 투산에 와서도 첫 해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됐습니다. 첫 해 와가지고 굉장히 영적인 그런 싸움 속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전화가 새벽에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야 잘못 온 거 아닌가 떠나야 되지 않나. 예, 처음 그런 경우를 겪었었습니다. 수산에 온 것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부부가 할렐루야 그러고서 이제 왔을 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더욱더 삶을 드리고자 할 때 근데 그때 또 때 맞춰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성도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헌신하고 했던 거 주님 덕도 사랑하고 열심으로 살겠다고 했던 거 다 취소하고 그 전 상태로 그냥 가렵니다 하시겠어요? 아니면 저의 삶에 이와 같은 신앙의 진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는 고백을 하시겠어요. 오늘 성도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상황을 우리 혼자 겪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내 자신이 파악하는 것보다 당연히 하나님은 더욱더 그 상황에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그 어려운 일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제자들도 사실 그랬어요. 난항 속에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일이.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생각을 하기를 주님이 마치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처지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8절에 그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뭐 이렇게 천천히 얘기 안 했겠죠. 제자들이 뭐 어떻게 했을까요? 뭐 하세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베드로 성격이 팔짝팔짝 뛰고 아 접어줄게요. 깨봐. 그 요한이 또 달려가지고 왜 안 일어나지 뭐 이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죠?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주시길 바라서요. 그런 상황 속에서 풍랑이 착 일어나기 시작할 때 좀 요동이 치는구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자 베드로야 너는 저 앞에 가서 탁 우뚝히 서 있어라. 요한아 너는 중간에서 이 돛을 감고 있는 이 줄을 바짝 붙잡고 서 있어라. 그 다음에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 다들 예수님 그러면 다 해결이 되면 좋겠죠. 근데 실제 상황은 안 그래요. 정말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도대체 어디 계신 건지 빨리 좀 일 좀 어떻게 간섭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침묵하시는 것 같이 계실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주무셨어요? 주무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상황을 모르셨어요? 주무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하나님 나 이런 사정을 아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힘겹게 지내는 거 내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내 몸이 이렇게 무겁고 이 모든 것들을 그만큼 관여를 하실까? 내가 잘했으면 금방 어떻게 간섭을 해주시고 금방 해결을 해줄 텐데 평소에 내가 별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또 그냥 너는 아무래도 A급이 아니라 B급이니까 저쪽에 있어라 그러고 계신가 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형편을 아십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떨 때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무슨 목표죠? 우리의 신앙의 깊은 곳에서,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순수한 고백. 주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십니다. 이와 같은 참된 고백이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 고백이 가장 소중한 고백이요, 가장 힘있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가장 보람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자, 그런데 이 고백이 가져오는 이 제자들에게 있게 된 그런 믿음이 있어요. 고백과 함께 생긴 믿음. 어떤 믿음이죠? 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40절에서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뭐가 없느냐? 그러세요? 믿음이 없느냐? 무슨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뭔가 막막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뭐죠? 풍랑이 아니라고요. 어려움이 아니라고요. 아픔 그 자체가 아니라고요.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세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확신하는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는가로 결정이 돼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았지만 예수님을 보기보다 풍랑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분석합니다. 자신들을 분석하죠. 근데 어떤 상황이라고 분석하나요?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분석이에요.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인생을 보니까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끝! 더 이상 뭐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아, 그냥 그 경랑만 보면, 그 풍랑만 보면, 그 난항 속에 있는 거 상태만 보면 어때요? 아, 끝난 거야. 죽게 되어버렸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자기 자신들을 볼 때도 그렇게 이제는 죽게 되었다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풍랑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죠. 죽게 되었는데도 뭐 안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하죠. 이게 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뭘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죠?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고 풍랑이 아니라, 난항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이거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참음이 필요하고 많은 정말 의지함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많은 것들이 있도록 하실 때 왜 그러실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요, 그것과 연관되는 거지만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급과 영광이 준비되도록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것이요, 이 땅에서의 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많이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참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수요 예배도 나오셨지만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 믿고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게 수지 맞는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 천국이 정말 있지 않다면 그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잠이라도 조금 더 자고 다른 일을 할 것들 해야지 뭘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아, 왜 나오셨어요 도대체? 다른 거 재밌는 일들 하시던지 뭘 하시지.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오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으며 천국이 있으며 영원한 삶이 있으며 상급이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하는 그런 일, 그리고 겪는 그런 모든 일, 거기서 새로운 그런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힘들 때에도 주님을 향해서 감사를 하는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살면서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믿으며 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귀한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 격려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눠줘서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 많은 상급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